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테마가 믿음하고 사랑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새롭게 하심, 그 말씀의 능력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듣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러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래나 무할래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것은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삶입니다. 뭐 어떠한 사람만 사랑하고 어떠한 때만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도 살 소망이 없다.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석 달 반이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침대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 그래도 뭘 아프고 뭘 어떻게 약을 먹고 뭘 한다 그래도 그것이 낫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삶,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도 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니까 이제는 뭐 포기하고 말씀하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서 사는 삶이 거기서도 요구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병을 고쳐주지도 않는데 가망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데 그 말씀은 즉 모든 말씀이 사랑 하나에서 율법을 이룬다고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때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쉬지 않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는 싫은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원하는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뭔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다 뭐 길다라고 그러고 힘들다라고 그러고 그거는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좋아하는 노는 거, 무슨 텔레비 보는 거, 뭔가 즐기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이 들여가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다못해 도박이라도 그렇고 뭐 춤추는데 남들의 가십을 읽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몸이 흔들흔들해지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육이 신이 나지를 않고 우리의 육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뭐가 따분한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싫은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시계를 수십 번을 보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앉은 궁둥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산만한 아이들이라도 자기 좋아하는 거에는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육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길을 얼마나 자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우리 갖고 태어난 본성을 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무관심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매일 대량 학살하고 산다. 왜 우리 삶에는 그 사람들은 존재조차 없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거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다 두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생각날 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나 그러한 그 자원함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도 사실은 안 해요. 믿음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럴 땐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원하는 거를 내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기쁘게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좋으신 분이라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이거 하나 나에게 정말 막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나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체들의 이렇게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붙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깨뜨려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판단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한 게 꼭 나 죄진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는 거지. 우리가 막말로 아이들한테 아무리 잘하라 잘하라 해도 지들이 잘못하면은 그게 우리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애가 말을 안 들은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시킨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이 하게 했대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게 했고 또 내가 남에게 한 거는 잘한 거는 또 내가 했대요. 남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려고 크게 쓰려고 그걸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남에게 잘못하고 그런 거는 깨닫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겪어야 되고 이렇게 당해야 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정말 마음에 그 소리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된 거고 그거를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우리 보세요. 성경 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근데 안 산다고 생각해요? 못 산다고 생각해요?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쳐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의 소리가 그걸 안 원하는 거예요. 그 안 한다고 해야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안 한다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못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를 깨닫는 게 늦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의 고백이 되면 그건 죄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그거는 회개도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지체들이 그냥 못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근본적으로 안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춤받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해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우리가 정말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마음과 나를 위해서라는 마음 어느 게 강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여겨주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 갖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린 남을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마음조차 할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의 요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할거 없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은 누가 가졌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보낸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자세를 갖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삶에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삶에서 하신 그러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려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려는 것만 한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계속 취한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받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기 때 그냥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그 원숭이가 커서 나중에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키워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경험해야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연구 발표로 그 발표한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사람들을 봐도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사랑의 표현으로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있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 있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 있고요. 그 중요시하는 게그 가정마다 부모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되게 부모들의 가치관에서 물려 와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그래요. 그래 우리는 나는 저렇게 안 하지 하면서도 그거를 닮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한 만큼 닮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는 것도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그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 똑같은 그 상처 있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러한 거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옆에서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지만 따라할 수 있는데 들어야지만 아는데 그 듣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고 사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루 24시간 365일 일생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호스피스에서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 시간도 그 베드 위에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신앙생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배려하고 정말 우리들이 그 섬김이라는 게 정말 하찮은 건데 아버지의 뭐 아픔을 덜어줄 수 있어요. 대신해 줄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우리들의 조그마한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 기뻐해 주면서 그거를 누려주신 그 아버지의 화답이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 추모 예배 날 끝나고 식구들이 찍은 사진이 모든 식구들이 활짝 웃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딴 사람들이 다 놀래. 이게 장례식 날 찍은 거라 그러면 다 놀래요. 그러나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수고함을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영생을 가진 그 정말 복락을 누리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잔치를 하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증거를 우리 안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20몇 명이 거기서 다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 보고 싶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슬픈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그 침대에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거기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아버지가 무슨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막 우리에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는 옆에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느냐, 소망을 주느냐,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누르고 뭐가 그 얽매이게 짐을 지어주느냐. 우리의 믿음은 교회 잘 나가고 성경 많이 알고 사역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를 한들 열을 한들 백을 한들 천을 한들 한 성령님이 하신 거는 성령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크기도 문제가 아니고 뭔가 개수도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성령님이 강하시고 작은 교회는 성령님이 약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고 은사를 소위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은사를 뭘 받았는지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덜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받은 거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원함이었고 결단이었고 그 자세를, 그 마음을 지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잠이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만큼, 다른 것을 향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기쁨, 즐거움, 능력, 그런 거룩함 다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그 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여,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자세에서 떠난 다른 말과 다른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뭔가 결국은 명예를 사랑하고 이건 정욕과 욕심에 달린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육체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왕년에는 믿었고 왕년에는 열심히 했고 왕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육체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뭐 돈이 없고 뭐 이런 것 갖고 사랑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야. 이 사랑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점점 오므라지고 마음이 점점 분산되고 마음에 온갖 근심과 온갖 잡다한 그 사념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촛대가 옮겨진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산다. 그것을 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법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서로 인정해서 믿음이 아니거든요. 행위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왕년의 믿음은 우리의 훈장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믿음 없었어도 지금 믿고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믿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건 우리 손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만약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뭔가 굉장한, 훌륭한 일을 해서 자기의 기쁨 삼고 자기의 만족 삼고 자기의 영광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고 얘기하면서 아골골짜 빈드레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도 나도 아무도 몰라주고 나는 빚도 없고 그래가면서 열등감 갖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의 차이가 뭐라 그래요?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 데리고 있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목회자고 조그만 교회에 이름도 빚도 없으면 교회 자체에 물질적인 유지조차도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실패한 목회자 같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이에요? 분명히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비즈니스 부류에 들어가요. 그러나 세금 관계는 다르지만 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에서 비즈니스라고 한다고 쳐요. 그건 세상에서 평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성령을 좇아 살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들이 지금 말씀에 비춤받았을 때 남들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면 우리 집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밖이 좋아서 안 들어오고 있으면 밖에서 비바람 다 맞는 거예요. 눈보라 다 맞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집을 준 거거든요. 밥상을 차려놓고 다 불렀는데, 와서 앉아서 먹어야지 그 입을 통해서 각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다 주고, 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구들 밥을 할 때, 식구를 항상 생각하고 그 식구들 모두의 밥을 하지요. 하다못해 손님이 왔으면 손님의 숫자까지도 세가면서 우리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늘 생각하시고, 늘 준비하고 계시고, 늘 풍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색하게, 쬐끔쬐끔, 감질나게, 야금야금,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정말 독생자도 주셨는데 뭐 아끼겠느냐.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넘치도록이라고 얘기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늘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요.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이 우리를 초대해줘서, 아니, 우리 집에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아마 그거 비밀로 감춰둘 수 없고, 뭐, 세계 누구한테라도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일지 몰라요. 그러한 기쁨과 감동이 있을지 몰라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쓰레기통 같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음침하고 부패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물투성이요, 모순투성인 우리들의 상처투성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사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먼데 뭐 기차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아니면은 뭐 걷는 수고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거는요, 그분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것 같죠. 나만 화나고 나만 슬프고 나만 속상할 것 같지요.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시고 더 자상하시고 데리케트하시고요. 더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침돌로 걸리는 돌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가려고 하는 방향이 틀려요. 뭔가 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뭔가가 다 틀리니까 일일이 걸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은 정말 동행하고 의지하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 그러한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눈을 피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는지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 예수님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고 예수님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알면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에 되면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비밀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 프라이버시라 그래서 내 거 하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상관하지 마 그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하면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거를 따로 갖고 싶을 때는 우리 하나님 요거는 내 거예요. 요거는 내 마음의 방이에요. 요거는 요만큼은 그 정도 괜찮잖아요. 뭐 사람인데요. 딴 사람은 더 많이 하는데 나는 요만큼만 할게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가장 단순한 지금 그냥 그 뭐랄까 기초 같은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아까 법이고 빛이고 그것은 늘 원칙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비쳤을 때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양난 달리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그 영과 혼을 가르고 마음의 모든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 다 드러내서 벌거숭이 되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세상에 비추고 다른 형제들에게 비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동자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벌레일까봐 지키는 그런 거 아니라 내 마음을 다 깨뜨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고 뭔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요. 어떻게 회치를 한들 어떻게 덮어본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빨리 어떻게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화목이 깨지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벽이 생기는데 그거를 오래 두지 말고 그거를 항상 빛 가운데 빛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세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듯이 정직하게 그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른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늘 갖고 가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으로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죄를 토해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쁘시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걱정하지 말라지 우리 보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죄짓지 말아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요. 너는 내 안에 있으니 그냥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있어라지요. 항상 있어라 해요. 나가면 죄 짓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자꾸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씻음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죄가 큰 것에 은혜가 더 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짜부러지고 죄 때문에 회칠하고 죄 때문에 죄책감 갖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죄를 토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들 아니 우리의 마음속의 가치관들은 얼마나 외모를 따져 이쁘고 믿고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부잣집이고 공부 많이 했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인종이고 생긴 인상이 어떻고 풍기는 게 어떻고 뭐 아마 우리들이 사람 평가하는 거 99%는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거는 다 외모적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된 거예요. 몇 가지 아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전부를 그냥 판단해버려요. 네가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데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란데 그냥 그 사람이 몇 마디 한 거 그 사람이 몇 번 실수한 것 같고 그냥 통틀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러한 소문을 들어서 자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미리 선입견을 갖고 아는 척을 합니다. 그게 얼마만한 살인행위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해도 그것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고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속에서의 말들에 대해서 자꾸 비침을 받으면 정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내 안에 선이 없고 하나도 없고 정말 내 안에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 죄는 도덕적인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 어떤 그 도적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뭐 간음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늘 마음에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그 자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나를 위해 몸버려 죽어주신 그 사랑,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씻음받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는 계속 넘치게 누렸습니다. 그 넘치게 누림이 뭘로 나타났느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 나를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구원을 얻는다는 건 또 어떤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새로운 참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은요,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돈 주고 뭔가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엄마 저리 가. 엄마를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린 듯이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향하지도 않으면 그 엄마가 갖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해주는데 그건 뭐 요구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아니까. 그렇지만은 그 엄마가 느끼는 마음은 슬픔이겠죠.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도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하나님도 다 그런 거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딱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는 얼굴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아무리 거짓거리를 한들 아무리 상처투성이가 된들 아무리 잘못했던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가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다림이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고 잔치할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잘해서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니까 와준 것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지를 외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다쳤니? 씻어주고 새로운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잔치 열어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말씀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뎌야 할 다리를,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에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물 속에서도 거기에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받쳐서 그 무리를 걷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라 하면은 그 오라 하는 그 길은 불에서도 길이 생기고 물에서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도 길이 생기고 어디에서도 그 길은 열린 길이고 그 길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지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요 하고 맨날 얘기하시지 믿음 있는 자요 하고 칭찬받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믿음 있다 소리 듣는 그러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내게 비춰주실 거예요. 아니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 오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 없는 자여라고 얘기하냐? 믿음 없는 자여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느니. 그 나를 바라봐라.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가 이루는 거니까. 정말 그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을 다 받은 것처럼 여기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다. 그렇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산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죄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세상이 내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냥 멀고 먼 그리고 하나님의 표정이 뭐한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람이 등 돌려 있으면은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가 다른데 보고 있으면 우리가 딴 데 팔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져지고 체험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다 얘기예요. 실상이란 얘기예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해서 나의 실체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개념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거는 사실 실화래요. 캐나다 어떤 전도자가 그 경험한 건데 풍랑 속에서 조그만 배가 그 아주 구사일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바위 위에 어떤 한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풍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만 억지로 왔는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다시 구하러 가냐. 아니 지금 가면 다 빠져 죽고 위험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리러 가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한 청년을 붙들고 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도 바다에 빠져 죽었고 그리고 네 형도 바다에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너까지 나가서 너까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엄마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정말 엄마를 다독이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가서 살려온 그 청년 그 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그 아들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던 엄마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살아왔다고 막 좋아서 갔더니 그 구조해온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행방불명됐던 그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큰아들을 살리러 가는데 작은아들을 안 보냈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지만 그걸 알고 그랬겠어요, 물론. 근데 이게 실화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고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것도 아들이요, 저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딸이고 저것도 딸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혼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도록 하나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구하도록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뭔가 이렇게 그 정말 센치멘탈하고 핑크핀 모드 있고 화려한 거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몸을 버려서 그 숱한 오해와 조롱을 받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의 보혈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참 생명으로 천국으로 찾아오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시면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격려하시고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요, 나의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 마음과 자세와 그 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